앤과 사랑에 빠져 어떻게든 그녀를 손해주기 위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간 킹콩. 결국 그는 죽고 마는데요. 그러자 영화 제작자 칼 데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수를 죽인 건 비행기가 아니었어. 미녀였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33년에 개봉한 메리안 C. 쿠퍼와 에르네스트 B. 쇼드삭 감독의 할리우드 흑백 영화 킹콩입니다. 1933년 3월 2일 미국 뉴욕에서 개봉한 영화 킹콩은 당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고릴라가 뉴욕시를 덮쳐 지하철을 부서뜨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이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사상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남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930년대 특수효과를 이용한 영화가 등장했다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는 영화 킹콩, 페이 레이, 로버트 암스트롱, 브루스 카보트가 주연으로 출연했는데요. 영화 킹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 제작자 칼 데넴은 새로운 영화를 찍기 위해 열대섬 해골섬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섬에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생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여배우 앤을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는 거대 고릴라 콩에게 제물로 바치지만 콩은 앤을 마음에 들어하죠. 그리고 앤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칼과 선원들은 앤을 구출하러 섬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콩을 마취시켜 포획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람들의 탐욕으로 콩은 생포당해 뉴욕으로 끌려갑니다. 콩은 킹콩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자극하고 킹콩은 탈출하기 위해 앤을 데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가는데 비행기들이 킹콩에게 사격하고 킹콩은 대항하지만 앤이 다칠까봐 결국 킹콩은 스스로 죽는 걸 택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킹콩 중에서 메인 타이틀곡, 주제곡이었죠. 영화 킹콩 이후 숱한 아류작들이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무장한 채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3년에 나온 괴수 영화의 원조인 이 영화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고 능수능란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화 킹콩은 코난 도일의 잃어버린 세계의 설정에 기반을 둔 가장 오래된 괴수 영화 중 하나로 엄밀히 말하면 1925년에 나온 영화판 잃어버린 세계의 리메이크 격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인 메리안 씨 쿠퍼는 고릴라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망해가는 회사인 RKO 라디오 픽처스에서 기용한 데이비드 오 셀지닉 프로듀서가 쿠퍼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들은 각본을 쓰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던 중 무산된 공룡 영화에서 만들어놓고는 쓰지 못한 공룡 모형들을 씁니다. 그렇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수 촬영과 괴물 킹콩의 표현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남아있게 됐죠. 이 영화에 나오는 특수효과는 시대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개봉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한 높이 약 7m의 킹콩 모형이나 사람의 작은 모형을 사용한 특수 촬영은 지금 봐도 경이적이라고 하죠. 쿠퍼 감독과 에르네스트 쇼드삭 감독은 극중 전투기 조종사와 사수 역으로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1차 대전 당시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때 당시의 대사들도 함께 생생히 들을 수 있는데요. 영화 킹콩 중에서 맥스 스타이너의 A Bride for Kong, 콩을 위한 신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ratane Gong. Otarave Ramok Gong. Wasaba Sanamaka. Otarave Ramok Gong.
최초의 킹콩 영화가 만들어진 건 1933년도인데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시대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고 컬러 영화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킹콩과 같은 대형 괴수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꽤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킹콩이 최초의 괴수 영화는 아닙니다. 무성 영화 시대인 1920년대에 이미 잃어버린 세계라는 공룡이 여러 마리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죠. 하지만 1933년도라는 시대에 킹콩이 만들어졌고 여러 마리의 공룡과 킹콩의 모험을 다루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로 평가받았죠. 킹콩의 주인공은 털 가죽과 점토로 뒤덮인 철골 인형을 영상 위에서 날뛰는 거대 고릴라로 재탄생시킨 시각효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1925년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을 각색한 잃어버린 세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윌리스 오브라이언의 솜씨라고 합니다. 시각효과의 역사에 있어서 킹콩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인데요. 킹콩이야말로 시각효과가 이야기를 이끌어간 거의 최초의 영화이자 동시에 그것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구현된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콩이 좋아하게 된 여배우 앤 데로우는 페이 레이가 연기했는데요. 영화 속 괴수를 처음으로 상대한 여배우이기도 하죠. 2005년 피터 잭슨 감독이 연출한 킹콩에 카메오 출연을 요청받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0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콩 인 뉴욕, 뉴욕에 있는 콩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Miss Anne Darrow, bravest girl I have ever known. Now, before I tell you the full story of our voyage, I'm going to ask the gentlemen of the press to come forward so that the audience may have the privilege of seeing them take the first photographs of Kong and his captors.
영화 킹콩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등장하는데요. 킹콩 영화가 1933년 개봉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든 게 1931년이라고 합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임을 보여주려고 당시 가장 주목받던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뉴욕시의 핵심 맨해튼은 육중한 빌딩도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는 튼튼한 편암, 안반층 위에 수많은 빌딩과 건물들이 건축이 됐습니다. 1934년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모여있는 도시가 됐는데요. 그럼 뉴욕의 기념비적인 고층 건축물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에 위치한 웅장한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19세기 초 뉴욕은 대략 5층 높이의 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은 첨탑 높이가 86m에 달하는 트리니티 교회였지만 점차 100m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마천루 중에 하나이면서 뉴욕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정수, 플랫 아이언 빌딩입니다. 1902년 완공된 이 건물은 브로드웨이와 5번가에 걸쳐 있는데요. 높이 93m, 22층 건물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 기록을 세운 적은 없지만 뉴욕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생김새가 다리미 모양을 닮았다 하면서 플랫 아이언 빌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플랫 아이언 빌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빌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크라이슬러 빌딩입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독특한 아치형 창문이 특징입니다. 이 빌딩은 맨인블랙 3, 스파이더맨, 아마겟돈과 같은 할리우드 대작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90년 동안 뉴욕 스카이라인을 얘기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빌딩이라고 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Death of King Kong, 킹콩의 죽음. 함께 듣고 오시죠.
Attention all stations. Kong is climbing the Empire State Building. He is still carrying Ann Darrow. That is all.
That licks us. There's one thing we haven't thought of.
What?
Airplanes. If he should put Ann down, and they can fly close enough to pick him off without hitting her.
You're right. Plane. Call the field.
Oh, boy, what a start.
Come on, kid. Let's get a first
line.
Denim.
Carl Denham.
Denham? Oh, that's the man that captured the monster. He
did. Well, Denham, the airplane's got him.
Oh, no. It wasn't the airplanes. It was Beauty killed the beast.
영화 킹콩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67만 5천 달러로 제작해 530만 달러를 걷어들이면서 그럭저럭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후속편도 나왔고 여러 번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이 영화의 촬영에 쓰인 세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촬영할 때 새로운 세트를 짓기 위해 불태우면서 애틀랜타가 불타는 장면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2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33년 공개된 킹콩은 작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1991년에는 미국 국회 도서관의 영구 보존 문화재로 지정됐고요. 1998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뽑은 역대 최고의 미국 영화 100편에 선정되는 등 킹콩은 7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한 시절을 풍미한 영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화 킹콩의 음악은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300여 편을 작곡하면서 영화음악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맥스 스타이너가 작곡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스타이너는 12세 때 첫 가벼운 소재와 행복한 결말로 된 음악극이죠. 희가극을 지휘하기도 한 음악 영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The Forgotten Island 1, 잊혀진 섬 1편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킹콩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괴수 작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다. 할리우드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고전이다. 그때 당시의 특수효과를 보는 재미가 있다. 물론 영화로도 충분히 재밌다. 1933년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다. 평생 잊지 못할 영화였다. 괴수물 공상 영화의 효시였다. 여주인공 페이 레이가 예쁘고 귀여웠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킹콩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할리우드 리포터는 페이 레이는 카메라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를 참 잘했다라고 호평했고요. 타임 매거진 평론가는 콩에 대한 묘사는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콩은 너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큰 덩치가 그의 행동을 재미있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정글 댄스, 정글 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킹콩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마지막에 킹콩이 죽고 나서 영화 제작자 칼 데넴이 죽은 킹콩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가 아니었어. 미녀였어. 야수를 죽인 건. 이 대사는 미국 프리미어즈 선정 영화 명대사 100위 중에 85위에 선정됐다고 하죠. 영화 킹콩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킹콩보다 더 거대한 육식성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나무 위에 있던 앤을 잡아먹으려고 다가가지만 앤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킹콩하고 대결합니다. 결국 킹콩이 승리하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죽게 되죠. 이 장면은 명장면으로 손꼽히면서 킹콩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게 만든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킹콩이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자신을 공격하는 비행기와 싸우는 장면은 매우 유명하죠. 당시 제작진이 선보인 애니메이션 기법과 특수 촬영 효과는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킹콩 중에서 The Bronte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모든 괴소 영화의 최고봉이며 초기 할리우드 특수 효과의 절정을 기록했다고 평가받는 대작 중에 하나죠. 영화 킹콩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킹콩 중에서 The Aeroplane, A Bride for Kong Finale, 비행기, 콩을 위한 신부, 대단원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멈췄습니다.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영화 TV 제작사 측과 진행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7월부터 이어진 파업의 끝이 어딘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영화계에 여성 감독의 역할을 진단하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성인 누구나 택시 운전자가 될 수 있는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밤길에 운전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직면한 상황을 점검하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여성 감독입니다.
네.
자, 영화 산업이라는 게요, 워낙 남성 지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 감독의 활동이 또 비교적 더 주목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여성 감독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미국의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채용과 대표성을 조사해온 마샤 라우젠 교수의 연구 결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마샤 라우젠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교수는요, 여성 미디어 센터 대표이기도 한데요. 20년 넘게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라우젠 교수, 줄곧 약속은 쉽지만 변화는 어렵다라는 주장으로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라우젠 교수의 연구 내용이 최근에 미국의 주요 할리우드 뉴스 미디어 버라이어티에 실려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자, 연구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영화와 TV 산업에서 여성의 고용이 늘고 있다고 일단 결론은 내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극적인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여성 감독들이 각종 영화제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상영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성과 남성 감독에 의한 주요 스튜디오 대규모 제작사의 영화 간의 격차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그 간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 독립 영화 상영 일부 부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 격차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소규모 영화 제작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커졌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자, 일단 대규모 영화에서는 어떨까요?
예. 자, 이 연구는 대형 영화사의 그 제작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독자들의 기대를 좀 낮췄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그 대규모 상위 영화의 남성 여성 감독 수를 나타내는 한 연구 결과는 무려 그 비율이 11대 1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감독이 11명일 때 여성은 1명이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올해 그 트라이베카 필름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여성 감독이 남성 감독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트라이베카 영화라면은 그 미국의 주요 영화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02년에요. 뉴욕에서 그 9.11 참사가 난 이후에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려고 배우 로버트 드니로 같은 유명 배우들이 설립을 했고요.
네.
미국의 주요 영화제로 자리 잡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네.
라우젠 교수는 2008년부터 이 독립영화의 여성 감독들을 조사해봤는데요.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포함해서 뉴욕 영화제, 썬댄스, SXSW 등 미국 내 그 20개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에서 여성 감독을 포함해 여성 스태프까지 그 고용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네.
여러 해 동안 업계를 관측한 사람들은 이 독립영화 분야에서 여성의 수가 많아지면 대규모 영화 제작 쪽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여성의 비율이 약간 조금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 약간이 얼마일까요?
네, 자, 라우젠 교수 연구팀의 최근 연구를 보겠습니다.
네.
20개 영화 축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대 10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6대 10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성 감독과 작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올해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돼서 주목을 받았던 그 한국계 감독입니다. 셀린송 감독의 Past Lives가 있고요. You Hurt My Feeling,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SXSW 영화제 엠마 셀그리먼 감독의 바텀스가 있고요. 아델림 감독의 조이 리드 같은 영화들이 포함됩니다.
와, 자 대규모 영화 제작사일 경우에 남성과 여성 감독 성비가 11대 1이었는데 네네. 독립 영화, 소규모 예산 영화로 오니까 10대 7이네요.
그렇죠.
네. 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기록 영화로 가면은 더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 만든 그 특집 다큐멘터리 총 숫자는 같은데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주요 영화 제작진의 44%가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 서사 영화의 35%에 비하면 기록물 영화에서 여성 참여가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여성들이 독립 영화에서 감독, 작가, 행정 제작자, 제작자, 또 편집자 또는 촬영 감독으로 주 역할을 맡은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축제에서 상영된 여성 감독의 비율은 거의 두 배가 됐고요.
네.
작가, 촬영 감독 등에도 같은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여성이 감독하는 그 수가 늘었을 때 여성 제작진의 수도 늘어난다는 얘길까요?
맞습니다. 이번 연구의 한 가지 중요한 화두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네.
라우젠 교수는 적어도 한 명의 여성 감독이 있는 영화는 전적으로 남성 감독만 있는 영화보다 여성 작가나 여성 편집자, 촬영 감독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그 상관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명의 여성 감독인 영화에서 여성은 작가의 71%를 차지했지만 남성 감독만 있는 영화에서는 작가의 단지 14%만 여성이었습니다.
네.
편집자의 경우는 48대 21로 나타났고요. 촬영 감독의 경우는 30% 대 12%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이 독립 영화 제작에서 성비 변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중요한 건데요. 이 연구에서 주요 스튜디오, 그러니까 주요 영화 제작사가 소유한 이 독립 회사가 제작한 영화도 포함됐습니다.
그럼 독립 영화 제작사의 그 변화가 주요 영화 제작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가 던지는 비전 뭘까요?
예, 이 연구는요.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영화 산업에서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큰 예산의 스튜디오 영화에서 여성 감독과 제작진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 여전한 문제로 꼽힙니다.
네.
하지만 독립 영화 세계에서는 여성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스튜디오, 대형 제작사 영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히 성비 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화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건요. 이 자동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에 등록한 성인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원하는 시간에 승객을 태워서 자유롭게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공유 경제의 한 모습인데요.
네.
이 고객은 손전화, 휴대전화로 앱을 깔아서 집에서 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
네.
밤늦게 운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단체와 규제기관들의 우려가 있었고 특히 성폭행이나 살인, 소송에 관한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여성 운전자나 여성 탑승객 입장에서 좀 더 움츠리게 만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여성 전용 프로그램이 도입된 거일 텐데요. 자, 그러면 리프트의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네, 자, 리프트는 Women Plus Connect라는 이름의 여성 운전자와 여성 승객을 이어주는 매칭 기능이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이 기능을 설정하면 여성 탑승객이 우선으로 연결돼서 남성 승객들 태우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네.
리프트는 이 시범적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등 미국 내 큰 다섯 개 도시에서 이 기능을 소개한 후에 미국 전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인데요. 경쟁사인 우버도 Women Rider Preference라는 유사한 기능을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 수십 개의 나라로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리프트 측은 여성들이 리프트를 사용할 때 더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성 운전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네.
승객 중 절반이 여성이고 또 리프트 운전자 중 23%만이 여성이라고 이번 프로그램에 도입 또는 그 다른 배경도 밝혔습니다.
네. 자, 리프트가 도입하는 여성 전용 프로그램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여성의 사무실 복귀에 관한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팬데믹이 끝나면서 또 그 여성들이 일자리에 복귀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 여성들, 특히 유색인종인 자녀를 둔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기록적인 수치로 직장을 그만뒀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미국의 노동시장 약 400만 명 이상의 여성을 잃었던 겁니다.
네.
이후 2022년 4월 미국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니까요. 남성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의 3%로 돌아왔지만 여성의 경우는 팬데믹 최고치인 4.1%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하지만 2023년 6월, 올해 6월 노동통계국의 데이터는 특히 25살에서 54살 사이의 여성들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복귀를 했는데요. 지난 1년여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복귀 자체로만 기뻐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인데
네네.
그 이유 하나씩 좀 간단히 짚어보죠.
예. 자, 여성들이 계속해서 직장으로 복귀하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일터로 복귀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그 시스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먼저 임금 격차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2023년 7월에 나온 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1979년 이후로 가장 낮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이 벌어들이는 수준의 83% 정도만 벌고 있습니다.
네.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원주민 여성,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더 커집니다.
네, 자. 가사노동, 뭐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네.
바로 팬데믹 동안에 직업을 그만두게 만든 주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네.
번아웃, 과로에 시달리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데 이 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재택근무 상황은 어떨까요?
네. 자, 많은 여성을 다시 일자리로 데려왔다는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그러니까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이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를 늘리고 있죠. 또는 재택근무를 크게 줄이고 있는데 생산성을 이유로 사무실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대면 작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면서도 돌봄과 가정의 의무를 수행할 유연성이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직장 복귀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복귀한 여성들, 일터로 복귀한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행사가 한국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 생애 나눔 대화 현장으로 안내해드리죠.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가질게요.
엄청 폭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해가 있었어요. 2007년도인가 그때.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아이를 이렇게 등에다 업고 길을 나섰는데 아침부터 폭설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 하나 안 보이고.
탈북민과 남한 출신 주민이 한데 모여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굶어서 있다가 길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폭설 때문에 막 후려치다 보니까 눈이 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심영미 교수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남북 생애 나눔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먼저 남북 생애 나눔 대화의 자세한 소개 심영미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진 반으로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 반, 오늘은 직장인 반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는 주부반, 중장년반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반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청년반도 해봤고요. 노년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비슷한 그룹, 또 다른 그룹을 모아서 생애 나눔 대화를 해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강사로 이곳에서 생애 나눔 대화를 진행해봤는데 그때 해보니까 청년들 반에서는 청년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공감을 형성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형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되어서 이렇게 그룹을 좀 분류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팀별로 2회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날은 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죠. 나의 욕구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동물로 한번 비유해봐라.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고요. 둘째 날은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애로사항.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직장인 반이니까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갑질이라든가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직장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서로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영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서로가 좀 더 깊이 알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체제의 차이로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남북 생애 나눔 대화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점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느낀다. 즉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들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서로 몰라서 일어나는 증오 감정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속 얘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 마음을 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 그들의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첫날 한 오후쯤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에는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그 방향성을 틀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둘째 날이 되면 라포가 정말 진하게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서로 나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감동받았던 것은 탈북민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명절이 너무 싫다고 갈 데가 없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참 외로워요. 그랬더니 저희 경기도 뜬 명장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명절 때는 내가 이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주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심영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보람을 느낀 순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반을 진행할 때 탈북민 청년이 5살, 6살 때 엄마 등에서 업혀와서 지금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후 나눔 대회에 와서 나는 어릴 적 북한의 기억이 없지만 여기 와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는가를 자기가 한 번 더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남한 청년들은 탈북민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엿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면서 이 친구들도 아 그랬구나 아, 이런 부분 매우 가슴 아프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 어릴 때 온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친구들처럼 열심히 좀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서로에게 약간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저는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남북 생애 나눔 대화에 참여한 한국 시민 박정희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과 처음 대화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옆집에 탈북민이 살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뭔가 같이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죠. 북한이라고 하면 남한과는 완전 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에 정말 절반의 수준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살 것이다. 라고 의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못한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높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이랄까요? 사람의 삶은 다르지 않구나. 어디든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얻어가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의 사람들이고 만나볼 일이 없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어떤 미래 사회로 발돋움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참여자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야기를 깊이 나눌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게 컸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훨씬 극한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헤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대나 비슷한 환경과는 완전 다른 경험을 좀 대리로 느끼게 되면서 지금의 삶이나 지금의 태도를 조금 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이 됐든 뭐 그동안에 좋았던 경험이든 좀 힘들었던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나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좋다고 생각하는구나에서 오는 좀 그런 대화를 하는 게 흔하지 않은 기회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탈북민 김지아 씨는 정착 초기 남한 출신 주민에게 느꼈던 서운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도 말합니다.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좋은데요. 여기서 보면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뭔가 나의 존재감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누구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지? 나는 이방인인가? 나를 찾기가 어려운데 보면 지금 하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같은 한민족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함으로 많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한 자기 속 깊은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도 치유가 됐다고 하고요. 남북 생애 나눔 대화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 될 거고요. 네,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라든지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는 꼭 그 치료가 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으면 한번 가서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 땅에 떨어져서 첫 시작을 할 때 보면 경제적인 것부터 다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같은 민족,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모임에도 잘 참여를 안 했어요. 저희가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도 나 혼자 빨리 먹고 살아가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어울려지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좀 나와서 한 사람, 북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좋은 사람 인연을 만들고 이런 시간도 참 좋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진짜 추천해 주고 싶어요. 혼자서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